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탕자처럼 봐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2,000마리 정도는 되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떼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그는 예수를 떠나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야이로가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그 가운데에는 12회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든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12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Have you ever stood at the ocean with the mighty foam at your feet? Felt the endless thundering motion, then I say, you see Jesus my Lord. Have you seen Jesus my Lord? He's here in plain view. Take a look.
My Lord, have you seen?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6장.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윗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의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창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을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상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느니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참으로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62편 9절에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언서 31장 30절 상반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장 14절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했는데 세상에서나 자신의 능력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는 당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족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위기 중에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회개 선포로 멸망치 않는 니느웨 성을 지켜보다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 하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의 만족의 고백들을 보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나리다. 우리가 주의 집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25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만족을 보면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오늘 본문 4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때 더욱 감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할 수 있죠. 7절이죠. 돌에 써서 새긴 축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13절 14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귀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6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인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으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만족의 기준을 갖는다면 결코 불행이나 불만은 없을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고백을 하고 있고 다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로지 온전한 만족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명망 나타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주제, 그러니까 친구와 가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19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19장 1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행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걷다에 해당합니다. 인생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더 낫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 별로 좋은 상황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보다 낫다는 것일까요? 패역한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사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람의 고결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을 짝짓는 방식을 볼 때 19장 1절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에 가난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1절 하반절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윤리도 공감하는 바이죠. 아무리 세상이 돈 위주로 돌아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일단 너무 불편하고 사소한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되고 자기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정말 불행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면서 거두는 성공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문장 구절을 보면 잠언 19장 2절은 1절 내용을 보완해주는 내용인데 조심스럽게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여기서 소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원이라기보다는 욕구나 욕망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19장 1절에서 만난 미련한 부자는 말을 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식이 없다면 참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의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쌓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 등을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경우이고 잠언에서 많이 경계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에는 말하자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리석음은 히브리어로 에위엘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접어든 어리석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뿌리와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음의 문제는 단순한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이스 골드버그가 TWOT 해당 항목에서 이 내용을 참 잘 정리해 놓았네요. 자신감과 교만으로 무장한 어리석음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도 이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잘못이 없다고 여기니까 조언을 들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태도를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인식에 빠진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예레미야서 5장에 묘사된 비극적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만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읍시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원칙을 포기하지 맙시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금껏 내가 살아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자기가 걷는 인생길을 굽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늘을 원망하곤 하지요. 그런데 잠언의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상님들은 과하다 싶게 점잖은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분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노하여 옥에 가둔 아사 왕의 경우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가난한 제사장 아사랴에게 끌어오르는 화를 표출하던 우시아 왕이 보인 경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죄에 빠진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향해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책임을 피해가고 현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습성과 관련해서 저는 잠언 19장 3절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도 함께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겪어온 짧은 인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악한 꾀를 내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듭 확인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거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로일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감사하고 내 멋대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게 와서 기도하고 네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좁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에 지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가장인 아버지에게도 필요하고 어머니에게도 필요하며 자녀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삼촌 집에서 일했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기록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편애를 받는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분인나의 질투와 괴롭힘을 받고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